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핵심 상원의원들과 만나 의회에서 계류 중인 세제 개편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갖고 이번 주 처리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은 현행 법인 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2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되지 못합니다. 미군은 27일 소말리아 북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테러 분자 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에 대한 공습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께 이뤄졌으며 소말리아 정부 당국과 협력 아래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미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말리아 정부군과 힘을 합쳐 소말리아를 포함한 영내 테러 분자들의 훈련소와 은신처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달 수도 모가디슈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350명 이상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친 뒤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27일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27일 오전 사이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UN 시리아 특사는 27일 시리아 정부가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현재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정부 측 대표단은 27일 제네바에 도착했으나 아사드 정권 측은 아직까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친정부 신문인 알와타는 시리아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릴 평화회담에 참석할 대표단 파견을 늦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반정부 측이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1명을 비롯해 적어도 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가 26일 데이르 알 알주르 알샤파 마을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르 알 조르는 시리아 주요 유전지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거점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당초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집계했지만 이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라미 압델라만 소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7일 러시아 매체 인테르팩스에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공군은 6대의 장거리 폭격기가 데이르 알주르에 있는 IS 지휘 통제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의 동맹국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높은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상을 받아 명예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휴식과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근 유럽의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조사한 결과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일과 여가가 가장 균형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덴마크 근로자들은 하루 중 7.1시간을 자고 8.8시간 여가를 즐기며 6.6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뒤를 스웨덴과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이 이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서 근로자들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나라들처럼 일이나 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1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키스 얼반의 노래인데요. The Fighter, 당신을 위해서라면 전사가 되겠다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힝야 난민 사태로 세계 관심이 집중된 곳인데요. 이어서 6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피신해 있는 방글라데시로 향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화산 폭발이 임박한 가운데 공항이 잠정 폐쇄되면서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장실 혁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를 방문했군요.
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얀마 방문을 위해서 27일 수도 네피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야 난민 사태가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서 교황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이 난민이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어떤 식으로 사태 해결을 도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로힝야 난민 사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정부는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8월 로힝야 무장세력이 경찰 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테러 분자 수탕을 명목으로 로힝야 주민들에게 살인, 약탈,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인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이 지금까지 60만 명을 넘은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얀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네, 방문 첫날인 27일에는 미얀마 시민들이 준비한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미나잉, 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28일에는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 그리고 틴초 대통령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고요. 29일에는 미사 집전 그리고 로힝야 난민들이 몰린 방글라데시를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1일 수도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관 연석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과 면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힝야 난민 사태 관련자들을 모두 만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정부와 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던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현지에서 폭력 사태를 불러올 걸 우려해서 로힝야 탄압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었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교황과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첫날 회동과 관련해서 미얀마 당국의 중대한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에 다녀왔는데 이후에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 미얀마에서 양산 수치 국가 자문역과 회담했는데요. 이 방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성명을 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성명에서 이번 난민 사태를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 청소라고 규정했고요.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미국 법의 근거에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가능한 전면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낸 다음 날에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고위급 회담을 갖고 앞으로 2개월 안에 난민 송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있는 아궁 화산의 폭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이 27일 또다시 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이 경보 단계를 전체 4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위험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또 대피구역도 분화구 반경 8에서 10km 정도로 확대하고요.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주민 10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아궁 화산이 본격적인 분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군요.
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모두 4차례 거대한 검은 연기와 화산재를 뿜어내면서 분화 활동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경보단계를 상향 조정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아궁 화산의 정상 부분에서 용암의 붉은빛이 관측되고 있고 이 반경 12km까지 약한 폭음들이 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현지 공항도 폐쇄되면서 수만 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요?
네, 분출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27일 아궁 화산에서 약 60km 떨어진 발리 웅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운영을 24시간 동안 잠정 폐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됐고요. 6만여 관광객의 발이 묶이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공항 당국은 6시간마다 상황을 살피면서 폐쇄 조치를 연장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리와 인접한 롬복섬 국제공항은 전날 오후부터 잠정 폐쇄된 상황입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일찌감치 인도네시아 여행 주의보를 내렸군요.
예,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에 아궁 화산의 분화 조짐이 나타나자 화산 근처 등산과 트레킹 활동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여행주의보를 내린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었는데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에 아궁 화산이 분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가 10월 들어서 분화 활동이 잦아들자 다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휴양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발리섬에 약 17,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영사관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근 자바섬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버스 100대를 동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9월에 가급적 위험이 사라진 이후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는데요. 현재 한국 언론들은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약 2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에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궁 화산이 전에도 폭발한 적이 있다고요?
네, 높이 약 3,100m의 발리섬 최고봉인 이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서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한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궁 화산을 포함해서 활화산이 130여 개로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장실 혁명에 힘을 쓰라고 당국에 지시를 했다고요?
네, 시 주석이 인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화장실 혁명을 끝까지 추진할 걸 관계 당국도 각 지방에 지시했다고 27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화장실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 문명 건설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관광지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화장실 혁명을 적극 추진해 농촌 진흥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화장실 혁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과거 중국의 낙후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더럽고 후진적인 화장실이었습니다. 특히 칸막이가 없는 재래식 변기를 사용해서 옆 사람을 뻔히 볼 수 있는 데서 용변을 보는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실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방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인식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에 화장실 문화를 바꾸라고 각급 기관에 명령했는데요. 미화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중국 전역 8천여 개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했고요.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년간 중국에 새로 설치된 화장실은 6만 8천 개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낙후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자동으로 휴지가 나오고 이 소형 텔레비전 화면과 무선 인터넷까지 갖추고 그런 화장실이 잇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국은 이런 시설이 기존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없던 공간이란 뜻으로 제5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측간 또는 측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측소혁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 지난 2년간의 측소혁명 성과를 강조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걸 요구했습니다.
예, 이 다음 단계의 화장실 혁명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난 2년간은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둔화기에 들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려는 때였는데요. 화장실 때문에 중국 관광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반면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화장실 혁명은 내국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대도시는 어느 정도 화장실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중국 보통 사람들이 사는 농촌 지역으로 관심을 옮기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농촌 지역의 화장실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화장실 6만 4천 개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설 개선 사업을 주도한 국가 여유국이 주관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화장실 설비는 외곽 지역의 관광지 외에 대부분 농촌 지역에 배정됩니다.
네. 자, 이 화장실 혁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 주석의 화장실 혁명 2단계 추진 지시를 환영하는 여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웨이보 이용자는 축소혁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화장실 문제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일인데 괜찮은 화장실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부국장이 국장대행 임명과 관련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의회 예산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과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이 8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 이 영어 약자로 CFPB라고 하는데요. 이 국장 대행 임명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랜드라 잉글리쉬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 부국장이 백악관을 상대로 26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인데요. 잉글리시 부국장은 소장에서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국장 사임 시 부국장인 자신이 국장 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자,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이 지난 24일 사임하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백악관이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사단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CFPB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네.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이라는 이 이름 그대로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에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예. 그 이 조직이 10년 전에 미국을 휩쓸었던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서 금융위기가 왔고요. 결국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이 일을 교훈 삼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로 CFPB입니다. 최근 이 CFPB는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가짜 은행 계정을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무래도 이 공화당과 또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그 미국 금융권에서는 좀 불편한 존재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규제를 싫어하는 공화당과 미국 금융계를 뜻하는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이 백악관이 국장대행으로 임명한 믹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도 이 CFPB에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CFPB는 완전히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전임 코드레이 국장이 임명한 잉글리시 대행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 연방 예산 관리처에서 일했고요. 또 CFPB가 출범할 때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잉글리시 대행은 이 기간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는데 코드레이 전임 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 대행에 임명됐습니다. 코드레이 전 국장은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이제 잉글리시 국장 대행이 백악관의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 됐는데요.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법에 근거해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을 CFPB 국장 대행에 임명했다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소비자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앞세웠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잉글리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하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대신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백악관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잉글리시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국장대행으로 CFPB를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정당별로 반응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상원 의원은 26일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적법한 국장 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백악관 임명한 멀베인이 대행을 지지한다면서 CFPB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자대행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잉글리시 부국장이나 이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 모두 이 CFPB 국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한시적인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장을 지명하고 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대행 업무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몇 주가 걸릴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 CFPB 국장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 규제 강화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지붕 아래 임시 국장 대행이 두 명이나 있게 된 상황이 됐는데 27일 ECFPB에서는 좀 어색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잉글리시 부국장은 출근 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새로운 국장 대행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멀베인이 국장 역시 이날 아침에 한 손에 이 도넛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CFPB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잉글리시 부국장이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 곁에서 국장 대행이 아닌 부국장 업무를 수행하길 원하고 있지만 잉글리시 부국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릴 예정인데요.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연방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예산국 CBO가 26일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핵심은 상원의 세제 개편안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손해라는 내용입니다.
예, 공화당 쪽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 세제 개편이 모든 계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CBO 계산으로는 그런 주장과는 반대되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상원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간 1조 4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는 같은 내용이고요. 논란이 되는 항목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당장 2019년부터 세금이 오르고 4만 달러 이하는 오는 2021년부터 그리고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는 2027년부터 세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거나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상원 세제 개편안이 건강보험 의무 가입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이 있는데요. 또 의료보험이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 이걸 없애도록 상원 세제 개편안이 규정한 겁니다.
예. 이 의료보험하고 세금 액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 조항이 없어져서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공하던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보험료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개인 세금 감면도 오는 2026년에 끝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의회의 또 다른 기구인 합동조세위원회도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2027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공화당에서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겠군요.
물론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 개편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중립적이라는 의회 산하기관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제 개편안은 하원에선 이미 통과됐고요. 상원안은 이번 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던 추수감사절과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연말 쇼핑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엔 이 미국인들이 상점을 직접 찾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분석기관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미국의 100대 온라인 업체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이틀간의 매출이 작년보다 약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8%나 증가했다면 굉장히 큰 폭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무려 7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매출은 28억 7천만 달러였고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은 5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블랙프라이데이의 파격 할인 행사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27일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도비 측은 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16% 이상 늘어난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온라인 매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매출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일반 매장의 매출은 어땠습니까?
네, 아직 일반 소매업체의 춘수 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공식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은 매출이 줄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새벽부터 밤까지 발디딜 틈이 없었던 대형 쇼핑 매장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빈손으로 나가는 손님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점들은 큰 할인폭을 제시하고 사은품을 주는 등 애를 썼지만 인터넷 쇼핑에 돈을 쓰기 위해 가게에서는 선뜻 지갑이 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사실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게에 의존하던 기존 업체들 역시 이 추수 감사절 앞두고 자사의 웹사이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할인이나 무료 배송 등의 이벤트를 강화해서 일반 매장에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리 손을 썼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뭐였을까요?
네, TV와 컴퓨터, 장난감, 그리고 전자게임 기기 등이 가장 큰 매출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가의 전자기기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시장 전문기관인 크리테오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의 약 40%가 손전화, 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컴퓨터로 켜고 쇼핑하기보다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 손 안에 전화기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게 미국인의 새로운 쇼핑 경향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또 한 가지 판매가 크게 늘어난 품목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총기입니다. USA Today 신문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연방수사국 FBI가 접수한 총기 구매 신원조회 요청 건수가 20만 3천 건이 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9% 이상 증가한 건데요. 총기의 경우 한 번의 신원조회로 여러 정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기 구매 역시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총기 판매점에서 총을 살 때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죠.
맞습니다. FBI가 운영하는 국가범죄기록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를 거쳐서 범죄 기록이나 정신질환이 드러날 경우 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달 초 텍사스주의 교회에서 26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전과가 있었음에도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FBI의 전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Chainsmokers의 Don't Let Me Down, 날 실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Don't let me
need you right now. So don't let me, down. I think I'm losing my mind now. It's in my hea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 손 모지스 초이 씨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정착한 난민입니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유일하게 남은 두 남동생과 함께 낯선 미국 생활을 개척해야 했지만 지역사회 도움으로 조 씨는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워싱턴 DC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What I'm doing right now, I deal with employment. You know, basically, I work with young people who want to do vocational training.
저는 현재 DC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청소년 상담 지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도록 상담과 연구 등을 진행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워싱턴 DC 정부에서 일하며 각종 난민단체나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강연자로 초대받기도 하는 초일 씨는 이제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초일 씨의 진짜 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시의 성 바울 성공회교회. 매주 일요일 오전 미국인들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2시부터는 남수단인들의 예배가 열립니다. 미국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아프리카풍의 찬송가가 마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남수단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바로 손 모지스 초이십니다.
We all came here from Kenya as a lost boys.
저는 케냐 카쿠마 난민촌에서 초울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가톨릭 교회를 다녔고 초울 목사는 성공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고 또 미국에 비슷한 시기에 오게 됐어요. 하지만 초울 목사는 미시간주에 정착했고 저는 워싱턴 DC 쪽으로 와서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초월 목사를 우리 교회 목회자로 초청했습니다.
남수단인 교회에 오래 몸담은 고어 키르 씨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초월 씨를 눈여겨봤고 결국 교회 목회자로 초청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초월 씨의 원래 꿈이 바로 목사였다고 합니다.
You know, I grew up in a both my parents were Christian. So when I left home, I continue, you know, to go to church.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요. 남인촌에 있을 때도 교회에 갔습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루터교 교회를 통해서였죠. 대학을 졸업한 뒤엔 신학대학원에 갈 생각을 할 정도로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목사는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현재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 중인 초 씨는 최근 성바울교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So for me, what inspired me and what really helped me, my faith play a big role. That I had hope in every situation.
어릴 때 힘들었던 시간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후원과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제겐 희망이 있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이요.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초유 씨. 예배를 인도하는 얼굴에선 평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초유 씨의 오랜 친구로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키르 씨는 초유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e's a very, very, very nice person, very friendly guy. You know, you wouldn't see, you know, sad face, you know, in him.
초울 목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도 초울 목사의 화가 나거나 슬픈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민촌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당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었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초시 교회에는 수단 내전으로 고아가 된 로스트 보이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시와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데니얼 댕 씨도 만날 수 있었지요.
We were in the same group back then in Ethiopia. Here we come to Kenya.
초 목사와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함께 케냐로 갔어요. 카쿠마 난민촌에서도 같이 살았고 미국 미시간주에도 함께 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있을 때 초 목사는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요. 제가 장난삼아 때리기도 했고요. 또 물을 떠와라 이렇게 심부름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댕시 역시 워싱턴 DC로 오게 되면서 기나긴 우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He came before me. And I came 2012 working with embassy.
철 목사가 저보다 먼저 워싱턴 DC에 왔고요. 2년 뒤에 제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 남수단 공화국 대사관에 일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린 1997년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친구인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철 목사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로스트 보이로 아프리카를 떠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초유 씨의 삶은 비단 오랜 친구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I think he preaches very good.
9살 소년인 냉구는 초유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배우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초유 씨를 통해 꿈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at's pretty hard to get a job like.
난민이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냈으니 정말 대단하다며 초울 목사를 보면서 자기도 커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I want to be a pastor because he's inspired me.
초울 씨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남수단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자 이들의 자랑이 되고 있는데요. 고향 남수단을 위해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또 교회를 통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love what I do here in Washington. But I see myself at some point.
저는 워싱턴에서 제 삶을 무척 만족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고향 남수단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교회 쪽이 될지 정치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목회학 박사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이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요. 또 미국이 저를 위해 투자해 준 만큼 제가 고향에 돌아가 그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엔 UN에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UN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UN을 통해 남수단을 비롯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 둘 성취해가며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I came to this country with nothing. I came with a sweater, a pen, and a textbook in my plastic bag. That's all I had.
전 미국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던 옷 외에 가진 거라곤 비닐봉지에 담긴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만 없었나요? 부모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메리칸 드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시작되더라고요. 손에 비닐봉지 하나 달랑 들고 온 난민 소년이 이렇게 성공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굳은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아가 된 로스트보이 출신 손 모지스 초일 씨의 네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나 오늘 일 때문에 완전 열받아. 스트레스 풀고 싶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이런 표현은 쌓였던 감정과 기운들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had the worst day at work today. I need to blow off some steam. 오늘 회사에서 최악의 날이었어. 스트레스 좀 풀고 와야겠다. Why don't you go take a break and blow off some steam? 잠깐 좀 쉬면서 스트레스 풀고 와. Let's blow off steam by eating a lot of donuts. 우리 도넛 7컵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오늘은 blow off stea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소말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테러리스트의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습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만 올해 초 차량 자살 폭탄 공격 등 40여 차례가 넘는 테러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소말리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4일 모가디슈 시내 호단 지역에서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던 시각 폭탄을 실은 차량이 돌진해 적어도 4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처음보다는 규모가 작은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이것은 앞선 폭탄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말리아 경찰국의 모하메드 부국장은 소말리아에 대한 공격은 9.11 테러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에 분노한 소말리아 대중들도 평화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최고의 경찰 조직인 합동조사단은 소말리아 당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찾아 기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미 국무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조직은 25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을 찾고 조직을 색출해내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소말리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러 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모하메드 부국장은 이제 나아갈 다음 단계는 테러리스트들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 합동조사단 창설에 기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테러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테러를 격퇴하기 위한 소말리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